1948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 뽑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모입니다.
네, 오늘 34번째 사건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70사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절반 이르렀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펴봤죠?
네, 지난 시간에는 남북한의 33번째 공통사건으로 1983년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이야기했죠. 오늘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공통사건으로 아웅산 테러 사건 같은 게 있다는 게 참 역사적으로 비극이에요. 남과 북이 어떻게 말하면 작게 그렇죠. 충돌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했다는 증거잖아요. 네. 아, 그럼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사건 소개를 연도별로 또 시기순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을 보니까 북한 사건이 시기적으로 좀 먼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북한부터 시작하죠.
네.
미얀마 아웅산에서 테러 사건이 이순 후 그 이듬해인 1984년 북한 당국이 이 합영법이라는 걸 공포합니다.
합영법?
네.
어떤 법인가요?
네. 합영법은 줄임말로 합작회사운영법.
아, 합작회사운영법이요?
네. 즉,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법입니다. 분단 이후에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또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력갱생을 위해 전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자로 매도해온 이 소방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 유치해서 합작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선 것이죠.
네, 북한에서는 깜짝 놀랐겠어요.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맞잡고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긴 해도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아, 일본이 그 청년 그 뭐야 제일교포들 있잖아요.
네네.
아,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다. 그것도 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한 거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 실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뭐 합영법이 공포된 지 1년 후에 1985년에만 일본 프랑스 서독 그러니까 지금 서부 더이칠란드죠. 네. 그리고 스웨리에 북한에서는 스웨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국가들로부터 총 37건의 합영회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신규 합영회사 계약이 쭉 이어지다가 1990년대 와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이 대부분의 합영회사가 계약만 이루어지고요. 실제 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또 뭐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북한 당국이 뭐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처음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요. 아주 미약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을 할 때는요.
네.
계획은 원대한데 꼭 그냥 사그러지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보완이 안 나타나는
그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체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북한이 합영법을 공포하고 자본주의 나라의 회사들과 합영회사를 계약하겠다는 거,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분적인 경제 개방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무 데서나 다 이유는 분명하고 있죠.
네.
무엇보다도 네. 이 누적된 외채. 예, 네, 그러니까 외국에 진 빚이죠.
네.
그리고 연체금, 갚지 못한 뭐 이자를 비롯해 가지고 그 빚이죠. 이것을 갚지 못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경제협력 사업이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의 그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당시 총리였던 강성산 등을 비롯해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의 경제특구 지역 등을 방문한 바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합영법으로 목표했던 바의 성과는 아주 미미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이런 제한적인 개방 정책, 이것 이런 거로는 뭐 외국 합영 회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나마 함경북도 최북단 접경 지역인 이 라진 선봉지대,
네, 네.
이거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정하고 이것에 한해서 뭐 개방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이것조차도요. 철저 망치고 또 주민들 단속 통제하고요. 특히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딴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뭐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실패를 면치 못했던 거죠.
네. 그 유명한 김일성의 모기장론. 거기서도 모기장론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거기는 네. 모기장론은 아니라도 네. 예, 외부 세력.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적대 계급의 고기마다 싹 다 이제 모기장 치듯이
네, 철벽 통제.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북한이 만약 모기장론 대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개혁의 길로 나갔더라면 지금 북한은 조금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네.
좀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네. 이거는 세습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네.
그 본질적인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북한의 35번째 사건도 꼽아봐 주시죠.
네, 북한의 35번째 사건, 이 북한이 남한에 구호물자를 전달했던 사건 있잖아요. 뭐 남북한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한 정권 창건일인 36돌이 되는 전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4년 9월 8일 밤 10시에 이 평양 방송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수원 수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쌀 5만 석을 비롯해서 천과 세멘트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한다. 이런 발표했죠. 당시 남한의 전두환 정부였어요. 뭐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구호물자가 남으로 전달되고 남한은 그 답례로 북한에다가 카세트 라디오 있잖아요. 전자손목시계, 양복지. 이런 걸 생활 필수품을 북으로 보냈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네요.
네. 이 남북 간의 물자가 오고 가고 남북 간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우리 선물 주고받으면 그래도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아쉽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녘 형제들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한 동포애적 조치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네 가지고 뭐 자만심 이런 걸 네. 드러냈고요. 남한은 또 남한대로 북한에서 보내온 지원물자 이걸 보니까 질이 형편없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최상품으로 보냈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삼다 보니까 결국 양측은 대결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네.
결국 인도적 교류에서도 이 체제 경쟁을 이기지 못한 분단 상황의 한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는 자, 말씀입니다. 우리도 네? 선물 줄 때 선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서로 빈정상해서
그럼요.
그 더 틀어지잖아요.
낯내기 한다고 하잖아요.
예.
기절난 거 주고서 뭘 낯내게.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33번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요, 1986년부터 1988년 유례 없는 대호황을 누립니다. 남한의 다음 사건으로 꼽은 삼저 호황이 사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황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1987년에 남한의 경제 성장률 무려 12.3%였습니다.
방금 뭐 삼조 호황 하면 삼조 하면은 아주 낮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떤 세 가지를 말하는 네. 겁니까?
삼저라는 건요. 이 달러가 저달러,
아.
유가가 저유가, 금리가 저금리. 뭐 최고죠. 경제 성장하는 데는요.
이게 낮다는 게 좋을 때도 있네요.
그럼요. 국제시장의 삼저 현상이 남한 경제의 호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대호황을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1985년 1달러에 240엔이던 일본 엔화의 환율이 1988년에는요. 128엔 거의 반으로 절상됩니다. 해외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남한 제품에 아주 커다란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엔화가 거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거니까 뭐 남한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 1985년 1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986년 15달러로 떨어집니다. 유가 하락은 남한에 있어서 석유 수입 대금을 절약하고요.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금리는 1986년 이후에 안정적인 저금리를 형성해서 거액의 외채를 지고 있던 남한 경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도 빨리 이 3저 호황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가 말 그대로 이 남한 경제에 있어서 아주 행운과 같은 그런 기회가 됐네요.
네. 덕분에 그동안 무역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남한 경제가요. 3저 호황에 힘입어서 1986년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은요. 그동안 외국의 원조와 차관을 얻는 등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경제가 드디어 자립 경제를 성취했음을 상징하는 거죠.
뭐
이런 소식만 좀 계속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요.
그 당시는요. 네. 북한은 지금 내리막길로 들어서려고 지금 살짝 준비하던 시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맞았다니까. 아, 이게 3저 호황. 이렇게 할 만한 사건이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사건은 뭔가요?
네. 남한이 경제적으로 이제 고도 성장을 막 하던 이때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같이 고도 성장하면서 정치 사회도 좋았으면 좋을 텐데 네. 이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게요. 이 북한에서는요. 북한 당국이 6월 민주항쟁을 남선인민들이 전두환 군사 파쇄 독재 통치를 끝장내고 사회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적 투쟁을 벌린
네.
이 포항무동한 군부 독재 통치에 대한 남선인민들이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당시 매일같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소식을 팔팔하게 전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내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세하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 북한 당국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보도한 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어떨지 그걸 알고 싶네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보도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중의 어떤 폭동이잖아요. 북한에서 네. 왔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그게 민주화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셨어요.
전혀 안 하죠. 그걸 뭐냐면은 네. 미국의 괴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특히나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남선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 네, 그거를 거기에도 민주화라는 말을 하지만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 민주화라는 그 인식 자체가 부족하니까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네.
그거와는 고려와는 멀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건 과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경찰에 체포돼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5월에 사건 진상이 국민들에게 폭로되면서 전 국민이 정부의 반인권성과 정당하지 못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6월부터 대학가의 학생 시위가 격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와중에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요. 시위 도중에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87년도에 두 명의 대학생들이 시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네. 뭐 박정철, 이한열. 아, 제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이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두 명의 대학생이 죽다 보니까 시위가 뭐 훨씬 더 격렬해졌겠네요.
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초기에는요, 대학생 중심의 시위였다가 점차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박종철, 이한열 군의 사망과 같은 인권 유린 사건이 시민의 정치의식을 크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자유와 인권을 추구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서 보도됐을 때는 그냥 민주주의 운동이 자유와 인권을 추구했다는 얘기는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다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뜻을 북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인식
거죠.
인식 자체를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한 공통 사건이 되겠네요.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36번째 사건,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을 꼽았습니다.
아직 생생하게 떠오르죠.
네.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첫 만남이 성사됐던 당시 분위기를 얘기하자면요. 1984년에 남한 수해에 대해서 북한에서 아까 그 구호물자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좀 급물살을 타면서요. 1985년도에 서울과 평양 간의 고향방문단 교환, 또 예술공연단 교환, 이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름이 바로 고향 방문단. 네.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역사적인 상봉이죠. 분단 이후에 이산가족들의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 기억나요. 그 버스에 그 막 매달리다시피 그 창문 밖에 보고 막 손 흔들면서 눈물 막 흘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시 헤어진, 만나자마자 헤어진 거였잖아요.
저는 그때 그거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죠.
네.
당시 북한에서 아주 유명했던 문화예술 분야 사람들이 거의 다 남출이었다는 거, 남선 출신 사람들이었다는 거,
네.
그때 알았어. 특히 뭐 이미 매우로 유명했던 뭐 황철, 이세영, 뭐 문해봉, 신분출.
네.
이런 아주 쟁쟁했던 영화 영국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한에서 넘어온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때 뭘 알았죠.
그랬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산가족 만남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했죠.
네.
네. 북한 지도부는 여전히 남한 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남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결국 뭐 이후에 남북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2차 행사는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8월 15일 광복절에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1985년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만남이 이순 후에 15년 이후로는 2000년이야 다음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네. 다음 사건을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소개할 마지막 사건인데요. 남북한 공통사건인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입니다.
네, 저는 네,
1987년 네. 11월 29일이었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에서 폭발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 또 탑승객 115명이 저는 사망하게 되고요.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 사건을 88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소행으로 딱 지목을 하죠. 사건 직후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김현희. 이제 그 사람이 바레인에서 체포돼서 서울로 이송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등 이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매우 위축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도 북한에서 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었죠?
되질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전혀
이거는요?
안 됐습니다. 네네.
아, 이 당시 사건은 북한에서 실치를 않았었군요.
전혀. 그렇지만 뭐 다른 외부적인 거로 이제 대외적인
네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했겠죠.
네. 오늘 북한 사건으로는 1984년에 하병법 공포를 꼽아주셨고 네. 또 어떤 거였죠?
북한이 최초로 남한의 수혜물자
아,
전달했던 사건을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남한 사건으로는 1986년부터 88년까지 진행된 3조 호황과 네.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이어서 남북한 공통 사건으로 제1차 이산가족 재해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